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가르쳐주는 좋은 책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제목을 붙인 것들이 꽤 있어요. 녹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저 책도 상당히 괜찮은 책인데 저 책은 조금 어렵고 가운데 나뭇잎 같이 디자인되어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는 마가복음의 해설을 붙여놓은 책인데 꽤 괜찮은 책입니다. 그 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를 나를 누구라 이 책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두 권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다 제목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하는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은요 마가복음 16장 중에 가운데 딱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 전체의 분수령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생애의 분수령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는데 사실 그 질문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질문이 아니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 우리 한번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대는 선생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헬라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고백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 고치시고 뭐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병든 사람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것도 입증하시고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면서 이 온 세상 자연 만물이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것도 입증하시고 이를테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시고 또 며칠 전에는 떡 다섯 개와 떡 일곱 개와 7병이어죠. 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로 4천 명 이상 먹이시고 사실 그런 거는 반복되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마치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와 같은 새로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 가련한 목자 없는 양들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목자 그래서 정말 양떼를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양떼를 평안과 안식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적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많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구세주시다 입증하시고 그리고 늘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요즘 우리 마가복음 읽으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틈만 나면 꼬투리 잡고 틈만 나면 뭔가 이 험담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을 여튼 틈만 나면 꼬투리 잡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그랬느냐?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표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랬느냐? 그것도 아니고 사실 이런 사람들을 다 오병이어 사건 때도 있었을 것이고 칠병이어 사건 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하여튼 말 못하고 못 든 사람 고치실 때 뭐 기타 등등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옆에서 다 보았을 거거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보라고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힐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계속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 예수님이 아무리 친절하게 아무리 쉽게 설명하셔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있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무리 쉽게 가르쳐 주셔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보여주실 때 볼 줄 알고 들려주실 때 깨달아 아는 그런 마음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주목할 때 믿을 줄 아는 믿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심령 되게 해주세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들려주실 때 깨달아 아는 그런 믿음 듣고 믿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하며 겸비한 심령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굳어지고 완악한 심령 되지 않고 우리 지난번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았지만 씨 뿌리는 자가 천국 비밀을 뿌렸는데요. 4분지 3은 열매를 못 맺어요. 4분지 1밖에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고 순종하는 제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루쿵저루쿵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권위를 가지고 그 시대 어느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그런 어떤 거룩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이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을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은 더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루쿵저루쿵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온갖 말들을 하고 싶은 말들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혹은 교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 뭐 가지각색 주장들이 있지만 그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질문이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이 이 질문 상당히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을 때 질문도 중요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신 장소도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나눈 장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다니실 때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의 독특한 점이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런데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물론 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다녀가신 이야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마가복음은 8장까지는 갈릴리, 그리고 9장 이후로는 예루살렘, 갈릴리, 예루살렘 이렇게 크게 장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사역의 어떤 사역지를 옮겨가시는 활동 반경을 옮겨가시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의 이 대화인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곳은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보자면 갈릴리 호수를 이 북쪽으로 한참 올라간 곳입니다. 뭐 보통 가이사랴 빌립보와 갈릴리의 거리 이걸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직선 거리로 한 50km 이상쯤 되고요. 그 시대의 길로 이렇게 갈라 그러면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70km, 80km쯤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걸어가려고 하면 아마 이틀 내지 3일은 걸었을 거리입니다. 요즘도 저기를 가려 그러면 고속도로로 가도 한나절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먼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가이사랴 빌립보, 일부러 빌립보 가이사랴를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곳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는요, 일종의 종교적 성지였어요. 여기 위에 헐몬산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아마 그 시대에는 사시사철 만년설이 있었던 높은 산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땅속으로 숨어들여 가지고 용솟음 치는 곳이 이게 이제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옆에 단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물이 흘러나오는 팔레스타인에는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곳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부터 여기는 특별한 성지였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곳이 있었어요. 판은 죽음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신이고 염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신, 일종의 다산의 신 뭐 이런 신이었는데 그래서 이 지역을 옛날에는 파니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주 신성한 곳이었는데 이 헤롯 빌립 지난주에 우리 헤롯 안디바 말씀드렸잖아요. 헤롯의 아들 중에 있었어요. 여기는 뭐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어요. 이 헤롯 빌립이 자기 이름을 따고 또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일종의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엄청난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면 폐허입니다. 지금은 가면 폐허인데 아마 그 시대에는 이런 거대한 신전이 이 절벽 아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요,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는 곳이에요. 로마의 그 힘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얼마나 멋진 삶을 우리에게 제공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시대에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였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로마의 힘을 우러러보고 로마의 힘을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향하여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무릎 꿇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종교적 성지를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이 장소가 대단히 중요해요. 지난번에 열왕기상 묵상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묵상할 때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리고 3년 이상 3년 반 이렇게 다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아합이 바알 신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도입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아합이 도입한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아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와요. 왜 갈멜산입니까? 갈멜산은 바알의 성지예요. 왜냐하면 성경 읽으면 바알은 항상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그런데 갈멜산이야말로 사시사철 요즘도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 사시사철 푸른 나무로 뒤덮여 있는 곳이 갈멜산. 갈멜산이야말로 바알과 아세라의 능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바알의 성지였던 거예요. 그 바알의 성지에서 바알 선지자 다 모아놓고 누가 불을 내릴 수 있는 신이냐. 바알이 늘 번개 들고 다니거든요. 바알이야말로 번개 때리는 불 내리는 아주 전문가예요. 신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 바알의 성지에서 바알 불 내리는 바알과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도전하는 거죠.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갈팡질팡 하려고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 바알 따라가거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갈팡질팡 하고 있느냐. 너 누가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인지 너 확실하게 해라. 그러면서 불을 내리면서 바알이 거짓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서 계신 거예요. 너는 누가 소망이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하느냐? 너 입장 분명하게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도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시대 모든 사람이 로마 황제가 소망이고 로마 황제가 자기의 삶의 안전을 책임지고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시대. 예. 예수님이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질문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당신은 선생님은 주님이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오늘 보면 38절을 보시면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예수님이 타락한 세상을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죄가 많은 세상인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소망을 두고 어떻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고 불필요한 갈등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 어떤 구세주이신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세요.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는 것은 이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때부터 비로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고난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흥분했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은 어디를 붙들었을까요? 멱살을 잡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독특한 행동. 예수님 붙들고 아마 틀림없이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는 훨씬 많았을 거고 그거는 확실한 거고 덩치가 예수님이 컸을지 베드로가 컸을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붙들고 항변. 너무 흥분해. 너무 흥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뭔가 한몫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 시절에 예수님이 세상을 좀 뒤집어 엎으면 뭔가 한자리 할 수 있을 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복음서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뭔가 한자리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에 대하여 버림받는 삶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흥분한 거죠. 그래서 막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항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요 혹독하게 책망하세요.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꾸짖으셨는데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한 사람은 베드로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다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면서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꾸짖으셨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인즉 사단이나 할 수 있는 말이고 베드로의 태도인즉 사단의 부추김을 받았을 때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태도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자기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도 인자라고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오늘 보면 31절에도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하시고 저 밑에 38절에도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하세요. 인자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다니엘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아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 다니엘이 사역할 때는 나라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 7장 14절을 보면 인자 같은 이, 인자라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이 분명히 사람인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소, 지성소 다 가려져 있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에 나아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 그 소망,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인자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 그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다. 하는 것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와 권세의 영광을 받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권세를 받은 그 예수님인데요. 고난의 길,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고난의 길을 대항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대조해서 책망하세요. 그리고 이 고백 또 이 대화가 예수님 생애의 분수령입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그 죽음의 자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오늘 보면 34절부터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34절부터 37절은 일종의 문학적 도치, 문학적 도치라는 것은 이게 앞뒤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36절과 37절을 보시면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가 중요한가요? 자기 목숨이 중요한가요? 질문 들으셨어요? 질문 들었어요? 36절에서 온 천하가 중요한가요? 자기 목숨이 중요한가요? 일부 오신 분보다 훨씬 똑똑하시네요. 일부 오신 분들은 제가 질문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한참 아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그래도 뭐 없으니까 일부는 다 맞추고 가셨으니까 36절이 말하는 것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보다 귀하고 중요한 것이 사람의 목숨, 자기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정작 하고 싶어하는 말씀은 뭔가요?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36절 37절에서는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온 천하보다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온 천하를 놓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온 천하보다 목숨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 전하신 복음이라는 거죠. 온 천하보다 중요한 것이 목숨이죠. 그런데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는 삶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 목숨 돌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정색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화려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불편하지 않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도 전 세계 60개 이상 나라에서는요. 전 세계 60개 이상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이게 어떤 물리적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는 사실 도대체 이 마가복음을 읽고 또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성도들도 사실상 이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어요. 지난번에 묵상했던 히브리서도 보면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일상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뭔가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소유를 빼앗기는 추방을 당하는 거죠. 추방. 동네에서 추방. 동네 추방을 당하면 그 시대는 거의 대부분의 경제 기반이 다 땅이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추방되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요량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처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이었겠어요. 그런 시절에. 그런데 오늘 보면 38절 보시면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문화 속에 살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분명하게 전하라고. 지난번 마가복음 묵상했던 대로 하자면 마가복음 4장 21절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는 평상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드러내는 거다. 너희 신앙,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 이 드러내면 어떤 결과를 낳게 돼? 드러내면 당연히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희생도 여하튼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주님 그렇게 선언하세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친히 오늘 본문 28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마을을 돌아다니고 지금 길을 걷고 계신데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지금 걷고 계신 거예요. 이미 걸어가기 시작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시기 시작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거다. 옛날 어른들 그렇게 말했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세력을 위하여 남을 죽이는 세력, 남을 죽이는 힘. 로마는 그 시대의 정복자였거든요. 로마는 자기의 화려함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어떤 권세를 남을 죽이는 로마의 오락은 남을 죽이는 무슨 검투사 영화 이런 거 보셨죠? 남을 죽이는 것이 그 시대의 오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죽이면서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지배하면서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짓밟으면서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신명기 묵상했을 때도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정의와 우리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제사를 짐승 잡아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무슨 안식일이든지 무슨 절기든지 모든 절기의 마지막은 연약한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신명기법에 잘 순종하려고 그러면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자기 굴복이 필요한 거죠. 남을 위한 희생, 남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없이는 사실 신명기법을 성취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 이야기하시지만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명령하실 때 늘 말씀하셨던 것을 재확인하신. 우리 시대 마찬가지. 우리 시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하고 살 거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 거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내 뜻 아니고 하나님의 뜻.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이런 거 다 자기 부인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시작하고 있는데 구역 모임을 하면 어떤 분들은 아, 우리 구역 재미없어요. 우리 구역은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저를 계속 그 구역에 붙여주세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러니까 구역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구역이 잘 될 것 같지만 좋은 구역의 특징은 그 구역 식구들 안에서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구역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구역 모임을 정할 때라도 자기 약속, 자기 계획 포기하고 그 시간에 모여야 구역 모임이 되는 거거든요. 구역에 모여가지고 맨 자기 자랑이나 하려고 그러면 그 구역은 두 번 다시 가기 싫어요. 그 구역에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칭찬해야 구역이 재밌는 것이고 서로를 격려해요. 근데 구역에 모여가지고 다 자기 잘난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그 구역이 무슨 다음에 오고 싶은 구역이 되겠냐고요. 구역 모임을 하는데 자기가 돈을 내서 먹을 거라도 좀 사가야 그 구역이 풍성하고 내가 밥 한번 살게 이렇게 해야 모임이 재밌는 것이고 구역이 모이는데 먹을 거 하나 없이 뭐 밥 한번 밥 먹을 때마다 맨날 구역장한테 돈 내라 그러고 이러니 구역장이 매주 모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격주에 한 번씩 모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역장이 그 모인 사람들 다 밥 사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 구역장한테 구역장 구역장 이러고 있어요. 물론 구역장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일꾼들이니 행복하게 다 사역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요즘 마가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데 신음을 하세요. 신음을. 어제 베세다 그 맹인 고치는 이야기 보세요. 예수님이 두 번이나 안수를. 왜 예수님이 두 번이나 안수를. 예수님이 지치신 거예요. 이런 표현이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힘이 드신 거예요. 힘이 드신. 이 굳어지고 강박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힘이 든 거예요. 이게 막 즐거이 반응하고 순종하고 이러면 예수님도 재미가 있지만 굳어지고 강박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신지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이 요즘 묵상하는 본문 보면 뭔가 에바다 할 때도 하늘을 향하여 신음하시, 신음. 힘들거든요. 힘들거든요.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거 힘든 일이에요. 주님께 순종하는 게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 자기 부인, 네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네 뜻을 펼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너를 포기하고 너를 굴복시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있는데요. 자기 행복이라는 우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위하여 살아요. 심지어 자기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며칠 전에 고르반 묵상하면서 마가복음에서 고르반 읽었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해 마음에서는 뭐래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위해 자기 자존심 자기를 위하여 사는 그러니 하나님조차 자기를 위하여 이용해 먹는 거죠. 요즘은 종교를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소비, 종교를 소비하는 거예요. 신앙을 소비. 소비가 뭡니까? 이거는 자기 필요를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좋은 물건을 사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최소한의 투자와 최대한의 성과. 예배를 가장 간단하게 드리고 가장 큰 은혜를 누리고 시간을 가장 적게 투자하고 아니면 헌금도 가장 적게 하고 가장 큰 복을 받는 뭐 이런 거. 소비. 우리 시대 이 자본주의 문화에 얼마나 무서운 유혹인지 모릅니다. 자본주의 문화의 유혹입니다. 더 편안한 것을 원해. 더 편안한 것, 더 행복한 것, 더 좋은 것.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장식품. 십자가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장식품. 자기 경험, 자기 흔적이 아닌 거예요. 고난의 흔적, 손해본 흔적, 눈물을 흘리는 흔적, 아파하는 흔적. 그게 몸에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아픈 거 싫고 눈물을 흘리는 거 싫거든요. 다 즐겁고 재미있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러니 우리 시대가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일 뿐만 아니라 그 화려함과 풍요로움 속에 음란함과 죄가 깊이 배어 있어가지고 그거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게 우상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화려하고 풍요로움의 우상을 섬기는 이 시대에 너는 돌아서서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고 네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너 자기 부인, 너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구주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십자가 짊어지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고백한다면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길을 부담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짊어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야 될 텐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